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전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길 잃은 이들에게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전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공적인 생애에서의 그 언행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그 역사적 삶의 현장을 아주 인상 깊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읍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렇게 여러 행적을 펼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야말로 가슴 찡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 이 말씀보다도 더 찡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마 예수님의 마음뿐만은 아닙니다. 참 인간다운 삶의 길을 가르쳤던 이대한 성인들이 가졌던 공통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면 모두 놀라고 불쌍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사귀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며 마을 사람과 친구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또한 그 원망을 듣기 두려워서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본래부터 측은지심, 즉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측은지심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고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뭐 책도 종종 봅니다만 요새 또 테레비를 보니까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요?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한참 또 하고 있던데 현대 그 진화 심리학에서도 말하기를 인간 문명의 원동력이 뭐냐. 결국 인간이 이런 문명을 쌓아오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감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현대 과학이 내린 결론이지만 제가 텔레비 보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나는 그 과학 모르고도 알고 있었어 그랬는데 현대 과학이 내린 결론이지만 이 과학이 있기 전에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성현들은 이미 그 진실을 오래전부터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성인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몸소 그 뜻을 당신의 삶으로 구현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흔히 칼 막스 하면 무시무시한 무신론자요, 기독교의 적대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칼 막스가 자기 딸들을 가르칠 때 인류 최초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성현들이 그 이치를 깨우치고 있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 점에 있어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갈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타산에 맞춰 판단하는 그런 버릇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이라고. 오늘 현대 사람 합리적인 거 좋아하죠? 합리적인 건 다 이해타산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활고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시고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사람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신 바로 그 행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바로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열두 사도의 이름을 거론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여 쫓아내므로써 질병과 약함을 치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누가 저한테 물으셨죠?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답입니다.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화된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맑은 영을 흐리게 만드는 어떤 힘입니다. 성서는 이 더럽고 악한 영을 종종 사탄으로 말하는데 그 사탄 역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통념이나 세계관 그리고 그와 직결된 어떤 체제를 말합니다. 인종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의 표현을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구조악을 말합니다. 귀신은 현대적 의미로 이해하자면 그것은 구조학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사람을 대할 때 그 이용 가치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힘, 고통 겪는 사람을 볼 때 그 고통에 먼저 동정하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힘,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오늘을 얘기하자면 그 상황에서 얘기하자면은 그것이야말로 악한 영의 정체입니다. 물신, 만몬, 자본의 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악한 영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의 질병과 취약함이 바로 그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제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전한 데 이어 아주 구체적인 권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말씀은 여기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한정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끝맺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나머지 말씀은 전체의 그 뜻에 비춰서 대유에 비춰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언뜻 보기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그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거라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의문의 여지 없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안중에 두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오직 유대인들만 구하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의 전통을 아주 중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유대 전통에 비춰서 예수님의 언행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이 이방인을 향한 어떤 개방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도 그렇거니와 다른 복음서들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방인을 결코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일일이 환기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관한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허를 찌르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지금 유대인이야말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로 길 잃은 양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길 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다급하게 돌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 강의 시간에 공부 시간에 했는지 예배 시간에 했는지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지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 얘기 하실 겁니다. 19세기 독일 교회의 내방 선교 개념입니다. 서구 교회들이 한창 해외 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19세기에 독일 교회의 선각자들은 내방 선교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내지 선교. 국내 선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미 기독교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 내방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엉뚱하게 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내방 선교를 주장했던 이들은 선교의 개념을 전혀 달리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영토적 확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육화, 그 복음을 온전히 사회에 실현하는 것, 그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방 선교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자본주의적인 산업화로 피폐해진 민중들의 그 삶이었습니다. 양극화된 현실, 그 양극화된 현실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급선무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오늘날 복지국가 독일 사회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밖의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의 그 취약함을 모르고 자신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자기 기만과 허위의식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노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바로 그 현실을 직시하는 데 기초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 하는 그 언뜻 보기에 이상한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다시 강조합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도 위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위임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받았으니 조건 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이나 어떤 업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받은 만큼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진정한 개방성을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말고 다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되죠. 저도 이따 저녁에 가서 짐을 꾸려야 되는데 뭘 가져가고 뭘 안 가져갈까.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맡기라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믿어도 된다. 틀림없이 네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이뤄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길 잃은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목,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길에 나서는 몫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과연 엄청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 우리 이번 학기 성경 공부 종강을 했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대화에 성경 공부의 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그 시간에 더불어서 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집약을 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집약된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를 집약해서 함께 그 생각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일깨우고 있는 여러 복음서들이나 서신서들의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아주 유사한 증언이 반복되고 있지만 도마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실, 우리의 생각을 죽비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 쳐서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정도 강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만 이 도마복음서의 한 말씀을 사실상 이 도마복음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종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통념에 대한 깨우침보다도 더 강렬한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도마복음 113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입니까? 그 나라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어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으니까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어서 잘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장면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왜 성전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왜 필요 없을까요? 새하늘 새 땅 전체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뭘 영광을 기리는 그것이 왜 필요하겠느냐?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 온 세상에 퍼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이 뜻을 다시 한번 새기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별도의 공간이나 별도의 시간으로 한정하는 인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실체화된 대상이라는 그 인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체화해서 인식하는 그 방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공간상으로든 시간상으로든 실체화하는 그런 인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도 아니요 이 세상의 끝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두루 펼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거나 언젠가 맞이하게 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야 하는 과제를 망각하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 하니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지금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신, 그 뜻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뜻도 그 뜻에 비추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 길에 함께 나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기쁨으로 충실한 그런 삶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당부, 우리가 오늘 미처 다 읽지 못했지만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의 평화를 전하는 그걸 받아들이면 그 집이 평화로울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화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아주 뭐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그 해법을 방해합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관점에서 서게 되면은 그 해법이 아마 찾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